저희가 고난주간을 이제 거치면서 특별히 지난 3일 동안은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복음은 어떤 그림인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틀, 내일과 내일 모레는 구약, 출애굽기와 시편에 예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한번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지 않지만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까지 이 5장 안에 베드로의 설교가요, 무려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이 성령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서서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인물들을 막 인용해 가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리고 4장 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또한번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범인,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이 진리를 깊이 있게 설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베드로의 네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이게 바로 베드로의 짧지만 아주 깊이 있는 핵심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이 30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파했습니다.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장, 3장, 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설교의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베드로는 무조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채찍을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옥에 갇히는 것을 겁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아도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상수훈만 해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진리를 알려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공생애 3년의 시간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요.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는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은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바로 예,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의 온 에너지를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에 그렇게 집중하고, 아니 집중을 넘어서 집착에 가까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분복과 축복과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30절, 31절입니다. 30절부터 볼까요? 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신 부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30,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임금과 구주로 세워진 그 이유를 31절 초반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를 부활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이 회개, 그리고 이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함을 주셨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은요, 다 양 같습니다. 양의 특징이 뭡니까? 다 제갈 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은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고집하는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목자를 잃은 양이 전국에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리와 사자가 도초에 널려 있는 바로 광야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로 가면 쉴만한 물과와 그 푸른 초장이 나올 줄 알고 갔는데 그 끝은 뭐예요? 그 길의 끝은 죽음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동일한 모습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자기 길을 간 거죠. 그 길을 가면 또 다른 무언 좋은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그 마지막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치기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양 같아서 제 길을 가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예,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로 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다 양 같은 우리 인생들이 제 갈 길로 가다가 그 비참한 인생길로 가다가 돌아서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껴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요. 아버지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잔치를 배설해서 허기진 배를 먹여주세요. 함께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서 사망의 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그 비참한 인생을 걸어가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제사함을 또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 뭡니까? 제가 이미 이 본질적 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죠. 죄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가운데 이것을 꽉 채우셔야 돼요. 죄는 단순한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인생의 근원에서 벗나가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이 죄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공급이 중단되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면 죄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다라는 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죄의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누릴 수밖에 없는 그 궁핍함, 그 비참한 인생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과 잇대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풍성함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어떤 사건을 본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자기들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이 주는 그 부요함을 그들이 깊이 있게 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증인이 되려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부요함을 깊이 있게 누리셔야 돼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이 부요함을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게 목사로서 가장 큰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 복음을 단순히 입으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부요함을 한 분 한 분이 깊이 있게 누리게 하는 것.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에 한 대목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건 책이 아니라 원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어낸 건데 그 책을 출간하면서 그 머릿말에다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평생 해야 될 목사님들을 위한 책 아닙니까? 이 책을 출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저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 그 복음의 풍성함을 저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마음껏 하나님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로서의 저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그 복음이 주는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저의 역할이고 우리 모두의 또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돼지 지엄 열매를 먹던 그 비참한 인생이 하늘의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8일 날 새 생명 축제를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태신자들의 이름을 지금 앞에다 붙여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생명 축제를 진행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확신함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건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 복음을 그 영혼이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 그들이 누리게 될 그 부요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바로 새생명 축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확신함을 가지고 이 사역에 우리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전국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인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 이 복음을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당시에 종교 리더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목이 고다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일에 한 사람이 개입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아시는 대로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스승으로 모시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율법학자였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진지한 구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리더들에게 개입을 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38절, 3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 3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 가말리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거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드다와 유다. 이 드다와 유다가 누구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그러니까 당시로 얘기하면 혁명가들이죠. 근데 이 드다와 유다에게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들의 사상이 인간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결국 그들의 시도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이 복음이 사람에게로부터 난 거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났으면 이 복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할 때 하늘이 너희들에게 진노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결코 1.1획도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권력과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까? 이 복음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복음은 오늘날까지 도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부터 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은 하늘로부터 났고 이 복음을 대면할 때 모든 영혼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이 확신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폴 워셔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메시지로 그 한때 동영상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집회했던 데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예, 레디컬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법률가가 될 요량으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고 결국 이분이 이제 페루에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은 순회 선교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슬람 국가에 복음을 전할 때 한 어린아이가 이 복음에 아주 정직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알라가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가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소식이 온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게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근데 이슬람에서 배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개적인 처형이 가능한 그 정도로 스트릭한 이슬람 국가였어요. 이게 동네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를 이제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이 아이를 사람들을 앞에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막 회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면, 지금이라도 부정하면 공개적으로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지금 이 앞에서 그 예수를 부정하라고. 그때 이 아이가 막 덜덜덜 떠는 거죠. 몇 살인지 정확하게 얘기 알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아이가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자기 너무 무섭다고. 그런데 이 아이의 울부짖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무서운데, 나 죽는 게 너무 싫은데,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사람이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은요, 죽음마저도 그 복음을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하늘로부터 온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받는 위협과 핍박과 어떠한 고통도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1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능력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도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은 하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분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간 사람들은요, 반드시 엿새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늘의 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육체적 고난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올해 한 해의 표가 뭡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자아를 드러내고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육체적 고난보다 어쩌면 더 큰 고난일 수 있어요. 더 큰 핍박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의 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의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깊이 누리고 이 복음의 풍성함을 그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오는 핍박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증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요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